예, 저는 33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나이네요. 33살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때가 5살이고 3살이었습니다. 지금은 둘다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보다 나이가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직장 생활을 하고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교에 가니까 제가 늦깎이입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도 있지만 그래도 위쪽에 속했습니다. 33. 지금 생각하면 뭐참 젊었습니다. 그죠? 미국에 와서 공부를 끝까지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학자가 되는 것보다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제 꾸준히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뭔고 하면 가족과 같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교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또 기도 제목과 고민을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한 인디애나에서는 교인이 100여 명 훌쩍 5년이 지나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소그룹 리더들이 주말이 되면 다 저에게 교인들 기도 제목을 보내줍니다. 이제 꼼꼼히 다 읽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캠퍼스에서 만나면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교인들의 어려움, 유학생들 어렵거든요. 어려움을 이해하고 삶을 나누면서 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초창기에는 전도사님과 권사님들이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정말 아들처럼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또 2012년이 되면서 젊은 식구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또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목사라는 권위보다도 그냥 형처럼 또 그냥 삼촌처럼 그렇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생전에 계신 권사님들은 뭐 저를 아들뻘이 아니라 그냥 동생뻘 정도로 변해버렸고요. 또 이렇게 아이들이 있듯이 아이들에게는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는 또 형, 삼촌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로마서 후반부를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제외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거의 모든 말씀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혼자 예수님을 믿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가 중요해지는 거죠.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가족 같은 교회를 꿈꿨던 것이 성경에 맞는 방향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목회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린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그리고 이웃과 화평합니다. 의가 십자가의 세로목이라면 화평은 가로목입니다. 그 한가운데 지점이 있죠. 그 한가운데 지점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이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바르고 또 세상 이웃들과 바랐을 때그 한가운데 생기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이루어진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친하고 뭐 정이 많은 교회란 뜻은 아닙니다. 뭐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받아주고 환대, 크세니아, 오디세이 때 배웠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면서 화평을 이루는 교회일 겁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야, 이런 교회를요, 눈에 걸어보면 너무너무 멋진 교회입니다.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 Life Together라고는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서 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좀 작은데 제가 읽죠. 공동체 안에는 강함이나 약함, 영리함이나 어리석음, 유능이나 무능, 경건함이나 덜 경건함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들의 이러한 차이점은, 다른 점은 결코 왈과 왈부의 대상이 되거나 심판하며 정죄할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자기 주장의 근거도 될 수 없다. 내가 좀 강하다고, 내가 유능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왈과 왈부 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상이함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은 서로 즐거워하고 섬겨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판단하지 말고 서로 받아주고 환대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바울은 꾸준히 교훈하고 있었고, 보니포 목사님도 우리가 지금 배운 로마서 말씀을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공동체의 삶을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이기적입니다. 개인주의적입니다. 각자 도생, 내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 이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 즉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권면 마지막입니다. 1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이게 헬라어 본문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시오. 또 무슨 뜻이 있는고 하면 등에다 짊어지거나 손에 짐을 갖고 가기 위해서 짐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담당하다라고 하는 뜻을 씁니다. 다른 형제의 짐을 대신 내가 지고 간다는 뜻을 할 때 담당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줍니다. 군대에서 행군할 때 지친 동료의 총을 대신 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몰두합니다. 이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경향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내 것부터 먼저 챙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아니라 이웃, 형제를 기쁘게 합니다. 자기를 챙기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내 가정 챙기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디선가 누군가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금방 눈에 띄겠죠. 금방 눈에 띄겠죠. 사람들이 아주 신기하게 볼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가. 금방 눈에 띄겠죠? 구별되겠죠?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생각해보면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희생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나.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생일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희생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실 때, 아 예수님이 그러셨지, 내가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야 라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기버,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2절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참 어려운 말이에요. 참 멋진 말이에요. 근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선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난번에 소개한 천국과 지옥 그림 비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긴 젓가락으로 지옥에 가니까 자기가 떠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사방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정말 지옥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 도생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인지도 몰라요. 그런 세상에 살다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오신 거예요. 교회에 오면 천국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서로 떠먹여주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이죠. 덕을 세우는 일이죠.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 비난까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비난을 내가 받았으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머리까지 잠기도록 푹 잠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고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채웠다고 끝날까요? 아니거든요. 자동차 운전하면 기름이 떨어지듯이 우리도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면 또 힘이 들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다가 지칠 때도 있어요. 자꾸 채워야 합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채우는 그 날입니다. 아침에 있는 말씀과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서로 격려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전에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이군요. 말씀을 꼭 붙들고 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그런 공동체를, 그런 가정을 세우기는 약간 어렵지 않아요.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서는 금방 지치고 말 것입니다. 말씀에서 위로를 저희들이 얻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거기서 소망, 꿈을 꾸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거든요. 9월에는 우리가 아침마다 시편 119편 말씀을 읽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 각 구절마다 말씀, 계명, 율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현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구절마다 다 들어있어요. 진정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쓴 그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가 알려주는 신앙의 삶, 신앙과 삶의 지혜가 가득 들어있어서 시편 119편을 지혜시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 삼아서 살아갈 때 견딜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9월달에 시편 119편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데 꼭 필요하면서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참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다 참다가도 나중에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대로 사소한 것 다 참다가 이거 나중에 폭발하는 거예요. 도루묵이 되잖아요. 인내는요, 소갈입니다. 우리 다 참아봐서 아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평생을 참으시며 사셨습니다. 소갈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속이 썩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외로운 시간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때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또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인데 그 기사가 하도 인상적이어서 제가 기억을 해요. 치매가 걸린 아내를 돌보는 분에 대한 기사가 그때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 난 적이 있습니다. 아내의 기억이 조금씩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분은요, 생업을 접었습니다. 평생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아마 60쯤 되셨던 어르신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견딜만 했습니다. 아내와 드라이브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기억을 소환해가지고 아내와 옛날 얘기를 해나가요. 그럼 아내가 소녀처럼 웃었다라는 기사를 전 지금도 기억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녀들은 말해요. 우리 엄마를 기관에 모십시다. 근데 평생 함께한 아내가 불쌍해서 이 남편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혼자 흐느껴 울 때도 있다라고 기사 뒷견에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정말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치매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내를 돌보시는 이 마음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신앙의 힘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지, 야,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으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세워가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슴에 품고 이뤄가는 일입니다. 지금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 훗날 돌아보면 말이죠. 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가능했다는 고백이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모두 참빛교회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야외예배 사진을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되셨고 집사님들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 10년 이상 섬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세요. 이민교회에서 10년을 한 교회를 세우는 것, 섬기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쩌면 평생에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다 지금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제로 시작합니다. 제가 예배 마칠 때 이제는이라고 축도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교회에 대한 교훈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는 하고 축복하는 기도가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위로의 영어를 encouragement라고 했는데 그 헬라어를 보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함께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시용아 힘드냐? 내가 뭐가 도와줄까? 옆에서 불러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에 쓰이는 그 단어가 옆에 쓰였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나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을 실천하기 그 딱 좋은 규모의 이 말씀을 실천하기 딱 좋은 규모의 교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찬빛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버겁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찬빛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가거든요. 근데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은 조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기한 일, 또 우연히 생긴 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프로비던스, 섭리라고 늘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비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 만남이에요. 예사로운 만남이 아닙니다. 뭐 가족은 말할 것도 없죠. 가족은 내가 선택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사람들이니 이건 더 그 공동체의 연대감이 훨씬 강하지요. 감사할 때요. 우리가 감사할 때 견딜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정말 멋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동안 로마서에서 배운 말씀들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이 쉽지 않은 것을 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